히브리서 12장 15, 16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5, 16절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이 두려워해야 할 그 목록이 세 개가 나옵니다. 첫째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둘째가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16절에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 내용이기보다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전체고 그중에 특별히 그 내용에 강조점을 둬야 할 부분을 더러움을 입는 것과 망령된 것으로 특별히 여기서는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신분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수준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럴 때 우린 지난주에 살펴본 바 같이 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라고 제시된 것이 그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된 것을 가장 원색적이고 명분적인 차원에서 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 교양, 안목, 분별, 통찰, 어떤 지적인 그 격, 이런 전체적인 삶의 전 영역과 인간 인격의 고급한 품격, 지성적인 고급한 수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요, 저들을 압도하는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훈련받아야 되는 내용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또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되는 그 훈련의 내용, 채워져야 할 그 내용들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에 나온 바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할 때 더러움을 입히든가 망령되든가 하지 않는 길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은 오늘 좀 이제 차례로 살펴볼 작정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잘못 쉽게 생각하면 은혜를 입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든가 허락된 구원을 지가 발로 찼다든가 하는 식의 구원에 있어서의 신분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얻은 바 구원의 자녀가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내용들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거죠.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를 하면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을 따라서 구원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고, 우리의 반응들 혹은 우리의 무슨 회심이나 결정 같은 것들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정들이지, 구원 얻기 전에 죄인 된 상태에서는 마치 죽은 자 같아서 시체가 아무런 반응이나 결정이나 사고나 할 수 없는 것 같이, 구원에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도 결정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앞에 있는 부르심은 신분으로의 신분의 차원에서의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에 합당한 수준에 있어서의 책임 있는 그 성화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해서 뭘 해야 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신분의 구원을 얻은 자가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사람이 되라 할 때 그 수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물론 2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 이것도 중요한 그 신자된 자의 그 수준의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것은 7절, 11절,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호칭할 때 성도나 신자라고 부르는 때는 불신자와 구별할 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 혹은 교회라 라고 우리를 부를 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느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맺고 어느 곳으로 우리를 진전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 이때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성도라는 말과 방부란 말이지만 그 강조하는 내용은 다르단 말이죠. 성도가 불신자와 구별이 되는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 혹은 교회라는 이름일 때는 구원 얻은 자를 하나님이 어디에 묶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가예요. 그래서 뭘 만들려고 하느냐? 여기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머리까지 자라란 말이죠. 모든 사람은 그 머리가 가지는 수준까지 자라나는 법입니다. 그때는 이런 차원에서 성도들을 교회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할 때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를 부르심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에 묶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여기에서 추출해내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궁극적인 자리가 어디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어디까지 갈게 하려고 하느냐? 그 내용들이 뭐냐? 무엇을 훈련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 일이 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있어서 궁극적인 자리가 되는가? 여기가 우리의 지금 살펴봐야 될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냥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도달하게 하려는 내용들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 거룩함과 지혜와 지식과 무슨 뭐 능력과 뭐 인격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혹은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에서의 몫으로서 뭐 많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 중에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래서 경고하는 것이 뭐냐 하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속에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즉 히브리서 12장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이 도달해야 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길래 이렇게 지적을 했느냐 해서 우리는 한 힌트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은 것 이것이 뭐냐 이거죠. 신명기 29장으로 갑시다. 구약 성경 308페이지 신명기 29장 10절입니다.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해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긷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서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퍅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기 그 쓴 뿌리에 말하자면 그 쓴 뿌리라는 단어를 히브리서에서 차용한 그 원래 원전이 나오는 셈입니다. 독초와 수개 뿌리인데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내용상으로 뭐냐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강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강퍅한 마음인데 이 신명기 29장에서 지금 경고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기가 이제 초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백성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자녀 삼으셨고 그 자녀를 자녀라는 이름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녀들이 아버지 말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 마음에 쓴 뿌리가 나서 강퍅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말을 안 듣고 너희 마음대로 돌아서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서는 일에 있어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런 행위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는 간음을 하는 것이라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둘을 합쳐서 쓸 때도 있습니다. 음란이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간음의 행위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와 진리와 생명과 복에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권위적 차원에서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의나 진리나 생명, 거룩 같은 것들은 합의해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영원한 모든 것에 있어서의 근원이십니다. 타협이 안 되고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고 명령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진리라. 이것이 거룩이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을 때 인간들이 나타내는 건 하나님을 이렇게 난 그 말 안 들어요 이렇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안 들을 때는 딴 것을 위하여 안 듣는 거죠. 딴 게 뭐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을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렇게 신약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우상을 쫓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우상은 뭘 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는 그 우상에게서 어떤 사상이나 무슨 교훈이나 무슨 분별이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을 얻겠다는 것 외에는 욕심이 다른 의도가 없는 거죠. 내용과 목표는 자기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는 능력으로서만 우상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붙잡혀 있지 않고 마음을 이렇게 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늠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결혼해서 한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것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음란이 우상을 섬겼다. 이런 표현은 구약에 아주 자주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 마음을 강퍅케 하여. 우리 오늘 히브리서에서 보는 것 같이 쓴뿌리가 나서. 그죠? 마음을 강퍅케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뭐가 더러워지냐면 그 불신앙을 저지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한 공동체가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적 책임이 있다는 초점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신명기 앞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울에게 부속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 사건은 광야 생활 중에 그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멸망시키기 위하여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의 그 간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합니다. 도리어. 그러나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발람을 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으로 저주는 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 꾀가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넣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라. 그리고 그 마음이 통하면 그때 그 이 모압 여인들 발락 들여보낸 여인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리라 라는 아주 교활한 꾀를 줍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서 여기 있는 대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라는 벌과 염병으로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우리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이 대목은 다 뭐냐면 한 사람의 범죄나 한 사람의 신자답지 못한 것, 미성숙 혹은 성숙에서의 실패가 어떻게 전체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차원에서의 그 시각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나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상받고 잘못하면 벌받는다라는 개념이 제일 우세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할 때 우리 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은 범죄한 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벌을 누가 먼저 받는다고요? 두령들이 책임자니까. 그러니까 그때 연병에 걸린 사람은 범죄한 자만 걸리는 것은 아니었다고 추측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제 멸망받아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왕조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같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포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궁극적인 자리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훈련받아야 할 내용이 뭐냐 할 때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죠.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내가 건강하게 지키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건강함으로써 옆에 있는 사람이 흔들흔들하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 사람이 자기 몫을 하게 돼서 그 옆에 그 사람보다 더 허물허물하던 사람이 또 튼튼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책임만을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와 우리가 몸담은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오실 때 의인 10명이 있는가 물으십니다. 그들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책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죠. 아까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책임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교육을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해왔느냐 하면 개인 경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버릇이 뭐냐면 개인 경쟁을 시켰기 때문에 선생님 쟤 보세요. 이런 신앙이에요 전부. 쟤 컨닝 했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난 안 했어요. 이거잖아요. 우린 전부 그런 신앙밖에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뭐 할 사람? 저요. 교회 올겐 낼 사람? 저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맨 그래프만 있어요. 성미 그래프까지 있어요. 누가 쌀 많이 갖고 왔느냐. 개수작들 좀 떨지 말고 제대로 좀 믿으세요. 쌀 갖고 오는 거하고 신앙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좋은 봉사입니다. 그 쌀을 갖고 오는 정성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생각과 분별과 인격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린 열심을 낸 것만큼 고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친한 사람이 있는가? 전 몇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사람은 고약한데 예수는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걸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착하다 그래야 되는지 아니라 그래야 되는지 믿는 사람끼리는 안 친하지. 여러분 속상하면 누굴 만나요? 고등학교 동창이 제일 편하죠. 술 한잔 하는 친구가 더 포용력이 있다니까요. 동정심이 있고 예수 믿는 것들은 뭐 한 번만 딱 보면 완전 게슈타포예요. 하일 히틀러, 당신은 지금 기도 시간에 눈깔 떴습니다. 이거야. 이거밖에 배운 게 없어요. 물론 모두가 다 정당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서는 사람이 있고 뒤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앞선 사람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더 많은 짐을 나누는 것이고 뒤선 사람을 감화 감동시켜야죠. 사람은 옳고 그른 것만으로 쉽게 감동하지 않는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겁니다. 1절에 있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바로잡으라. 여기서 바로잡으라는 건 정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correction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치료, 고쳐내랍니다. restor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러진 팔을 잘 맞춰서 깁스를 해서 목에 갖다 매는 겁니다. 팔이 부러졌는데 고생은 누가 해요? 목이 하죠. 왜요? 그래야 팔이 낫죠. 팔이 부러졌는데 목이 제 까불 다 부러졌대요. 전 안 부러졌어요. 이건 빙신이라고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린 이거밖에 못 배웠잖아요. 선생님 제 오줌 쌌대요. 그 어디 가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난 안 그랬다는 거죠. 난 안 그랬다는 거.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선생님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죠. 시험 볼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거. 이름 써라. 이름 써라. 그게 뭐야? 선생님 전 이름 썼어요. 시험은. 시험이라뇨? 이름 썼다는 거 아니야? 이름 썼다는 거 나는 쟤는 이름을 안 썼다는 거. 이름 쓰는 거는 가장 기초죠. 이름 쓰고 시험을 제대로 보셔야죠. 난 이름 썼어. 난 예수 믿었습니다. 난 전도했습니다. 난 이름 밑에 밑줄 두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욕을 해도 이거는 부족해요. 우린 이런 식의 신앙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갔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요. 그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재보래요. 이건 병신이라니까요. 나는 저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틀렸어요. 나는 이름 썼어요, 이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어떤 괴물들을 양산해냈느냐면 이런 괴물들을 양산했어요. 난 전도했습니다. 난 11조 했습니다. 난 기도했습니다. 난 매일 성경 2시간 봅니다. 그런데 나는 쪼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말이 안 돼요. 어느 곳에도 따뜻함이나 배려나 경우나 상식이 없어요. 댕댕거리기만 해요. 눈깔에 힘줄 줄밖에 몰라요. 저는 왜 힘주냐고요? 제가 지금 수술하는 중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런 표현은 이런 식의 성경의 지적은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우리가 이해하기 더 좋은 게 나와요. 오늘 아침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여보, 어려운 시절인데 설교를 따뜻하게 하시오. 데우다 보니까 펄펄 끓어버렸어요.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나오죠.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상제물에 관한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는 이겁니다. 세상에 우상은 있다 없다. 우상은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죠. 사람들이 있다고 혼자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무슨 뭐 제우스도 좋고 뭐 아니면 무슨 뭐 고목나무라도 좋고 신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거기다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신 앞에. 근데 이제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는 걸 아는 신자가 보면 우습죠. 고목나무에 제물 갖다 떡 갖다 놓고 무슨 뭐 자기가 만든 조각품 앞에 뭐 돈 갖다 놨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돌 앞에 있던 거, 나무 앞에 있던 거 갖다 먹는 게 뭐 잘못이에요?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 지식이 없는 자가, 깨우침이 없는 자가 볼 때에는 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제우스도 믿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우스, 무슨 뭐 아폴로 뭐 중에 하나구나 라고 오해할 테니까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은 혹시 오를지 모르지만 그 지식으로 연약한 자가 오해받아서 넘어지는 올무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절제해라. 맞냐 틀리느냐라면 가지 말고 상대방에게 어떤 게 이익이냐를 보고 네 권리와 네 지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네가 옳고 그런 것을 아는 것으로 네가 이제 난 다 알았다. 너는 임마 아직 하나밖에 모르는 거다. 이 얘기가 2절이란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우리도 이거예요. 쟤는 오줌 쌌어요. 난 안 쌌어요. 쟤는 컨닝했어요. 난 안 했어요. 이거면 다가 아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 공동체에서 혹은 그 시대와 사회에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만 거룩할 뿐 아니라 내 거룩함이, 내 정당함이, 그리고 그 배려가 옆에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몫을 감당하게 하고 그런 감당하는 자가 많음으로써 모든 가로등마다 불이 켜짐으로써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고 거기 어떤 부패와 더러움이 자리할 수 없게 만드는 책임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궁극까지 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해야 될 수준과 내용의 높고 넓음과 함께 그것이 공동체 속에서의 전체를 위한 책임이라는 것을 아는 깨우침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힘을 얻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같은 의인 10명이 존재하는 한 공동체, 한 나라, 그 시대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죠. 나는 죽는 것이 겁이 안 난다. 난 죽는 것이 소원이다. 왜냐하면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이 더 나한테 소원이고 기쁨이지만 고통스러운 이 삶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어떤 차원에서 필요한가? 여러분이 죽는 것이 이 사회의 유익이든가 살아있는 게 유익인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면 걱정 말고 오늘 저녁에 죽으시라.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 그러면 유익이 돼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무엇 때문에 유익한가?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그걸 생각지 않는다면 여러분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 사회는 여러분만 없었어도 그런 왼수만 없었어도 의인 10명이면 되는데 그 왼수 때문에 11명이 필요하게 되었고 11명이 안 채워져서 망하는 건 죽어서 은혜를 끼칠 필요가 있다면 과감히 죽으시라 말이야. 그렇지 않고 살아있을 거라면 여러분 하나 때문에 또 다른 10명, 100명이 은혜를 입는 존재로 서라 말이죠. 쓴뿌리를 뽑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말미암게 된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그 은혜의 궁극의 자리까지 순종하시라 말이죠. 그것은 복된 것이며 자랑스러운 것이며 세상이 알아주거나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복된 십자가의 길이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자들만이 갖는 고급한 특권이다 이겁니다. 이 훈련을 받아내시고 이런 사람이 되시고 이 책임을 지는 복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십시오.